아, 1989년이었죠. 그전 세계 학계랑 언론이 한 남자의 도발적인 선언 때문에 진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문장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맞아요. 바로 그한 문장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심층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약간 헛웃음을 지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뭐 국내 정치는 타협점 없이 꽉 막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 분노로 들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끝났긴 뭐가 끝났냐? 그 학자의 예언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요.
사실 저도 예전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느끼는 그 파편화된 세상의 혼돈 뒤에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패턴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자료가 바로 그 패턴을 해독하는 마스터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무려 2026년 9월까지의 최신 연구를 모두 망라한 자료죠.
맞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30여 년에 걸친 지적 여정을 담은 엄청난 종합 연구 보고서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흔히 그를 그냥 예언이 틀린 학자 정도로 치부하곤 하잖아요.
약간 한물간 이론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죠.
네, 하지만 이 방대한 자료를 진짜 한 장씩 넘기다 보면요. 그가 지난 30년 동안 국가가 왜 기적처럼 성공하고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펄펄 끓는 분노의 정치가 대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맞아요. 진짜 압도적인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왔더라고요. 저도 이번 자료를 깊이 파고들면서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 이론을 얼마나 얄팍하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당장 제일 유명한 그 책, 역사의 종말부터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력에 적어놓는 일상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다. 어디서 국지전이 터졌다. 이런 개별적 사건들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럼 철학적인 의미였던 건가요?
네, 후쿠야마가 차용한 역사라는 개념은 이념적 진화의 방향성, 즉 보편사를 의미하거든요. 과거 인류는 군주제나 파시즘, 공산주의 같은 거대한 체제들을 실험하면서 진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였잖아요.
네네,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그 치열한 체제 진화의 끝에서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낫고 설득력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진화의 최종 정착지에 도달했다는 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약간 비디오 게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 비디오 게임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게임 서버의 전원이 아예 뽑혀서 캐릭터들이 다 멈춰버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 체제라는 진화 게임에서 우리가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험난한 스테이지를 다 깨버린 거죠.
아, 최종 보스를 깬 상태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최종 목적지, 즉 마지막 방에 도달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방 안에서도 캐릭터들은 여전히 치고받고 싸울 수 있지만 게임의 맵 자체가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일은 없다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최종 스테이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게임 안의 갈등이 소멸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탐구할 이 자료의 진가가 확 발휘됩니다.
오, 어떤 진가죠?
후쿠야마는 그 게임 속에서 캐릭터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수많은 엔진이 무엇인지 파고들었어요. 보통 정치나 경제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인간이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 따라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 전부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후쿠야마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티모스라는 개념을, 그리고 헤겔에게서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인간을 아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신 것만으로는 인간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티모스는 굳이 번역하자면 기계 혹은 자존심에 가깝거든요. 인간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고 존중받기를 맹렬하게 갈구한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거 진짜 무시 못하죠.
그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도 단순히 경제를 잘 발전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 거죠?
모든 인간은 신분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평등한 인정, 즉 이소티미아를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완벽하게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와, 모든 사람한테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동등한 시민입니다. 이렇게 증서를 쥐어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아, 전문가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기 여기서 조금 삐딱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간이 그렇게 그저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정말 영원히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아,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만 봐도 다들 남들보다 더 눈에 띄고 싶어하고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본능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안전하고 평등한 상태가 주어지면 인간은 오히려 그 안락함을 참지 못하고 미쳐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후쿠야마 역시 1992년 저서의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바로 그 섬뜩한 경고를 심어두었어요.
아, 진짜요? 경고를 했었군요.
네. 평등한 인정을 넘어서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는 메갈로티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메갈로티미아요? 우월해지려는 욕망,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 평생을, 아니 몇 세대를 거쳤어도 다 못 쓸 막대한 부를 축적한 억만장자가 있다고 해보죠.
네, 상상만 해도 부럽네요.
경제적 동기만 보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 뛰어들거나 수지타선도 안 맞는 우주 로켓을 막 쏘아올리고 거대 언론사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아, 밥을 더 먹기 위해서가 아니네요.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걸 타인에게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메갈로티미아예요. 후쿠야마는 여기서 니체가 말한 최후의 인간 개념을 빌려옵니다. 생존의 위협이나 거대한 이념적 투쟁이 모두 사라진 안락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은 결국 권태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지류에서 미쳐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극복할 장애물이 없다는 그 끔찍한 지루함과 지위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가상의 적을 만들고 무의미한 극단적 투쟁을 벌이면서 사회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던 겁니다.
와,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할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는 역설이네요. 이거 좀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이래서 이분의 프레임워크가 무서운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오늘 다루는 자료의 다음 챕터가 왜 그토록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갔는지 싹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만약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최종 목적지라면 도대체 현실에서 그 체제를 제대로 세우고 굴러가게 만드는 건 왜 그렇게 지독하게 어려운 걸까? 이 고민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후쿠야마의 시선이 바로 현실의 국가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이쪽으로 확 옮겨가게 됩니다.
이상적인 체제에서 제도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군요.
맞아요. 여기서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프레임워크인 정치질서의 새 기둥이 등장합니다. 좋은 정치질서는 그냥 투표소 하나 띡 설치한다고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국가 역량, 법치,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이질적인 기둥이 결합해야만 합니다.
국가 역량, 법치, 책임성. 용어들이 조금 딱딱한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국가 역량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죠?
말 그대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해내는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육이요?
네, 사회 질서를 강제하고 세금을 걷고 도로나 학교 같은 공공재를 팍팍 만들어내는 집행 능력인 거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인 법치는요?
법치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국가가 법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요. 최고 권력자조차도 자신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위의 규범에 스스로 구속되는 아주 강력한 제약 장치입니다.
권력자도 법 아래에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책임성은요?
책임성은 통치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반응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예요. 현대에는 민주적 선거가 바로 그 핵심이죠.
제가 이 부분 자료 읽으면서 이 세 기둥을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자동차 비유요?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국가 역량은 차를 앞으로 막 뻗어나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고요. 법치는 권력이 선을 넘지 않게 막아주는 브레이크. 그리고 책임성은 국민의 뜻대로 방향을 틀게 해주는 운전된 셈이죠.
와,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각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이 세 가지 부품을 조립한 순서가 완전히 달랐다는 대목이 무척 흥미로웠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조립 순서, 그러니까 역사적 발전 순서의 차이가 오늘날 각국의 정치 체질을 완전히 결정해버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진나라나 한나라 같은 중국의 고대 왕조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들은 서유럽보다 수백 년 이상 앞서서 친족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관료제, 즉 엄청나게 강력하고 현대적인 국가 역량을 이미 발명해냈습니다.
와우, 운전대나 브레이크는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엔진을 제일 먼저 떡하니 달아버린 셈이군요.
그렇죠. 반대로 인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인도는 세속적인 정치 권력이 힘을 쥐기 전에 브라만교라는 종교적이고 규범적인 질서가 먼저 사회를 꽉 지배했어요.
아, 종교가 먼저 룰을 세웠군요.
네. 왕조차도 그 종교적 율법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어야 했죠. 즉, 강력한 엔진이 생기기도 전에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거대한 브레이크가 먼저 꽉 자리 잡은 케이스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모델은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뭐, 우연의 일치였나요?
여기서 후쿠야마는 서유럽, 그 중에서도 덴마크를 모든 국가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가상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씁니다.
아, 덴마크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유럽이 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권력이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약해서 오히려 밸런스가 맞았다.
네, 왕 밖에는 교회가 버티고 있었고 또 지방을 장악한 귀족이 있었고 돈을 준 자치도시의 부르주아들이 있었잖아요. 국가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내어주고 타협하고 협상해야만 했습니다.
아하. 뺏으려면 눈치를 봐야 했군요.
그렇죠. 이 지루하고 치열한 권력 분산과 협상의 역사가 집행력, 법치, 책임성이라는 세 기둥을 기적적으로 함께 키워낸 겁니다.
야, 단순히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의 엔진이 문제인지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입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네요.
엄청난 통찰력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 그렇게 기적처럼 세 기둥을 완벽하게 맞물려 놓은 훌륭한 국가를 건설했다고 쳐보죠. 그럼 그 국가는 영원히 그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나요?
아, 여기서 이 자유의 가장 어둡고 날카로운 통찰이 등장합니다. 바로 2014년 연구의 핵심 개념인 정치적 쇠퇴입니다.
정치적 쇠퇴요?
아, 안타깝게도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된 제도도 서서히 부식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도적 경직성입니다.
제도가 딱딱해진다는 건가요?
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과거에 성공했던 제도의 규칙들이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전혀 수정되지 않고 화석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이죠.
세상은 변하는데 룰은 그대로다. 무섭네요.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무섭게 다가왔거든요. 재가산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국가라는 공공의 자산이 다시 특정 엘리트들의 사유재산처럼 전락한다는 뜻 맞나요?
와,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완벽하게 비인격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해야 할 현대 국가의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소수의 사적 이익 네트워크에 포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포획된다.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로비 집단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친족과 측근들에게 공공의 부와 권력이 쏙쏙 흘러들어가게끔 룰 자체를 조작해놓는 겁니다.
이 쇠퇴의 메커니즘을 미국 정치에 딱 대입한 분석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다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권력을 쪼개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렇게요.
맞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그 권력 분산과 견제 장치가 거미줄처럼 너무 촘촘해진 게 국가를 쇠퇴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후쿠야마는 현재의 미국 시스템을 거부권 민주주의라고 명명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진 행위자나 제도의 길목이 너무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아, 태클 걸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나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아주 시급한 과제죠.
예전 같으면 국가 역량을 팍 발휘해서 밀어붙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역이익 집단이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본래는 아주 선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막 무기 삼아서 끊임없이 소송을 걸어요.
아, 발목을 잡는 거군요.
거기에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가 겹치면서 여야가 서로의 모든 정책에 그냥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해버리죠.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돌아가겠네요.
결국 발전소 하나 짓는데 막 10년, 20년이 걸리거나 아예 엎어집니다. 다수의 뜻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가 소수의 이익 집단이 휘두르는 거부권에 사방으로 포위돼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마비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 독재를 막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그 훌륭한 제도가 역으로 소수가 다수의 발목을 꽉 잡고 국가의 엔진을 완전히 꺼버리는 무기로 돌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듣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 딱 떠오르거든요.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면역 체계가 어느 순간 휙 돌아서 과잉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신의 건강한 장기를 막 공격하고 서서히 파괴하는 그 병이요.
와, 그 비유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합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방어하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마비되고 쇠퇴하는 구조적인 덫에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뼛속부터 병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라 진짜 뼈 아프게 들립니다. 물론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특정 정치권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객관적인 분석을 전달해 드리는 중입니다.
네, 이 쇼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아무튼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비유가 현재 쇠퇴하는 정치 질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죠.
네, 해보시죠.
국가의 엔진이 푹 꺼지고 제도가 쇠퇴해서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사회적 문제조차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엄청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요즘 뉴스를 켤 때마다 매일매일 목격하는 그 극단적인 정치지형 아닐까요?
흐름을 정확히 꿰뚫으셨네요.
이 대목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뤘던 1992년의 개념 있잖아요. 티모스와 인정욕구. 이게 21세기의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무섭게 부활하더라고요.
네,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셨습니다. 후쿠야마는 2018년에 정체성 정치를 분석하면서 이 분노의 가장 깊은 기저에 깔린 인정받지 못한 원한에 딱 주목합니다.
원한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즉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포퓰리즘에 휘쓸린다고 쉽게 단정해버리잖아요.
뉴스에서도 다 그렇게 분석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는 오만방자한 엘리트들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었던 우리의 존엄성을 앗아갔다. 이런 깊은 상실감과 원한이 시퍼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네가 감히 나를 무시했어라는 깊은 심리적 상처가 엄청난 정치적 폭발의 연료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잡한 현대 정치를 이해하려면 맨날 경제학 그래프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잃어버린 지위와 심리적 상처를 다루는 심리학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게 바로 현대 정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무기화 현상은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나타나요.
양쪽 다요?
네, 좌파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겪는 억압의 정체성에 엄청 집중하면서 그들만의 절대적 인정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우파는 국가, 민족, 인종, 종교 같은 전통적인 정체성에 막 불을 붙이면서 과거의 위대했던 위상을 되찾겠다고 외치죠.
서로 한 치도 안 물러서네요.
양쪽 모두 우리가 더 차별받았다, 우리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며 서로를 악마화하고 배척하는 끔찍한 제로섬 게임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형국입니다.
와,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분노가 진짜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상황이네요. 그럼 대체 후쿠야마는 무엇이 대안이라고 말하나요?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그가 방어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무한경쟁 시장만능주의나 그저 쪽수 많으면 장땡이라는 식의 다수결 민주주의와는 확연히 선을 긋고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하셨네요. 그가 제정의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종의 생존 룰에 가깝습니다.
생존 룰이요?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총을 쏘고 죽이지 않은 채 다원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의 유일하고 실용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아, 서로 안 죽이고 같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같은 거군요.
네. 신자유주의처럼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거나 포퓰리즘처럼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끊임없이 망가지는 국가 역량을 고치고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법치로 단단히 묶으면서 매일매일 잡초를 뽑고 가꿔 나가야 하는 아주 섬세한 정원 같은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을 돌아볼 때 그 자유주의라는 정원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당장 뉴스만 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를 보면 국제정치에서 아직도 영토와 군사력이라는 구시대적인 힘의 논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게다가 중국의 사례는 후쿠야마의 이론에 진짜 가장 거대하고 집요한 질문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강력한 발레로 꼽히죠.
서구 민주주의처럼 책임성이나 법치가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국가 역량에다가 최첨단 기술력까지 싹 융합해서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을 쌩쌩 굴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선언을 대놓고 위협하는 것 같거든요. 아, 물론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특정 국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현상면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네, 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미국 시스템의 쇠퇴를 눈으로 직접 보면 누구나 역사의 종말은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에 도달하는 결론은 좀 다릅니다. 후쿠야마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1989년 예측이 100% 무결하게 적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깊은 심리적 욕망, 그 티모스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세 가지 제도의 아슬아슬한 균형, 그 제도가 서서히 부식되어가는 구조적 원리, 그리고 그 파편 위에서 다시 싹트는 분노와 정체성 정치까지.
와, 쫙 연결되네요.
네, 이 복잡다단한 모든 현상을 하나로 꿰뚫어서 거대한 이야기로 직조해낸 그 인식의 틀 자체를 우리에게 쥐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뉴스를 보실 때 정치인들이 치고받는 모습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으로 넘기지 않게 되실 겁니다.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네,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요동치는 인간의 인정투쟁, 그리고 국가의 엔진과 브레이크가 어떻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지, 한때 훌륭했던 제도가 어떻게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그 쇠퇴의 패턴을 단번에 읽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답답했던 노이즈 화면이 비로소 선명한 지도로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흥미롭고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에서 저에게 잠시 스쳐 지나갔던 재가산화, 그러니까 공공제도가 특정 기득권 네트워크에 의해 사유화되는 현상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생물학에 따르면요, 인간이 자기 가족이나 혈연, 친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챙기고 아끼려는 청향은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 DNA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각인된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식구, 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막 발현되는 동물의 생존 본능에 가깝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혈연이나 사적인 친분, 뇌물을 철저하게 싹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인격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는 현대 국가 시스템을 세우고 유지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좋은 제도를 하나 딱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 그 자체를 거스르며 싸워야 하는 끝이 없는 진한한 전쟁 아닐까요?
본능과의 전쟁이요?
네. 제도가 아주 조금만 느슨해지는 순간 본능은 언제든 그 틈을 팍 파고들어서 공공의 질서를 친족의 사적 네트워크로 끄집어내릴 테니까요. 이기적인 유전자의 본능과 우리가 기적처럼 쌓아올린 공정한 시스템,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와, 진짜 우리가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시스템의 엑스레이를 쫙 찍어보니까 그 안에서 제도를 서서히 부식시키고 있던 미세한 균열의 정체가 결국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인간 본성 그 자체였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 본성과의 끝없는 싸움인 거죠.
오늘 던져주신 이 마지막 화두는 진짜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의 렌즈를 하나 척 달아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